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독일 저머닝스 여객기 추락 사고는 부조종사가 고의로 저지른 것임을 뒷받침해주는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프랑스 조사당국이 밝혔습니다. 프랑스 조사당국은 오늘 사고 현장에서 전날 수거한 사고기 비행기록 장치를 1차 분석한 결과 부조종사 안드레아스 루비츠가 조종실 문을 걸어잠근 채 자동항법장치를 재설정하고 속도를 계속 높여 하강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종실 음성 녹음 장치 분석에서는 사고기 기장인 패트릭 손드하이머 조종사가 조종실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지만 안에 있는 루비츠 부조종사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독일 검찰은 어제 루비츠가 사고 비행 며칠 전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상에서 자살과 조종실 문 보안 체계 등을 검색한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서방 6개국과 이란의 협상이 어제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유엔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스위스 로잔에서 협상 마감 시한인 지난달 31일을 이틀 넘긴 어제까지 이란과 협상을 계속해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위해 현재 가동 중인 19,000개의 원심 분리기를 6,104개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또 앞으로 15년간 저농축 우라늄 재고량을 현재의 10,000kg에서 300kg으로 감축하고 3.67%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와 이란은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오는 6월 30일까지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서해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늘 오후 4시 15분에서 5시 사이 서해 동창리 일대에서 대동강 하구 해안가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발사체의 사거리는 140km에 달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어제 오전 10시 30분쯤에도 같은 종류의 발사체 한 발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케냐 북동부 가리사 대학에 난입한 소말리아반군 알샤바브의 무차별 총격으로 지금까지 14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케냐 정부는 보안군이 대학을 습격한 알샤바브 무장요원들과 15시간의 교전을 벌인 끝에 대학생 500여 명을 구출했지만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케냐 내무장관은 이번 공격에 가담한 알샤바브 요원들은 모두 4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폭탄을 몸에 두른 채 저항하다가 보안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무장괴한들이 학생들을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로 분리한 뒤 기독교도 학생들을 인질로 삼았다고 전했습니다. 알샤바브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을 소탕하기 위해 소말리아의 정부군을 파병한 케냐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집트 북부 시나이 반도 군 검문소 몇 곳이 어제 무장괴한들의 총격과 로켓포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군인 15명과 민간인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이집트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밝힌 개인이나 단체는 아직 없지만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지지하는 무장단체들은 시나이 반도에서 이와 비슷한 테러를 벌여왔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시나이 반도에서 증가하는 무장단체들을 겨냥해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최근 몇 달 새 테러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테러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사제폭탄을 제조하려던 여성 두 명이 체포됐습니다. 미 연방검찰은 뉴욕시에 거주하는 노엘레 벨렌트 자스와 아시아 시디키 씨를 대량 살상무기 사용을 기도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폭력적 이슬람 성전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경찰과 정부기관, 군부대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또 프로판 가스통과 이를 폭발물로 이용할 수 있는 설명서 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란이 국제사회와 핵협상을 타결한 과정을 보고 북한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북일 정부 간 대화 중단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달 말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반둥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이 끼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란이 서방 6개국과 핵개발 중단에 잠정 합의하면서 장기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북핵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란에서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취임 전 북한과 쿠바, 이란 등 3개국을 거론하며 적과의 악수를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에 이어 이란 핵협상도 타결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세 나라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만 남았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란 핵협상이 타결에 이르는 과정을 보고 북한이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서 이란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관련국들이 단합해 대화를 통해 타결에 이르게 된 과정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북핵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대화 재개 조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북한에 탐색적 대화를 하자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보낸 만큼 북한도 이에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북핵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러나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핵협상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무엇보다 이란의 핵 개발 수준은 핵실험을 세 번이나 했고 핵 보유국임을 천명한 북한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천명했고 이란은 정화적 핵이용이라는 틀 안에서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핵 개발이 진행됐기 때문에 미국이 상대적으로 이란과는 협상을 통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경한 또는 원칙적으로 엄격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거 제네바 합의와 9.19 성명, 2.29 합의 등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관련 약속들이 전부 중도 파기된 경험 또한 이란과는 달리 북한에 대한 큰 불신의 벽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북한도 핵 보유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소속 관리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내려놓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선 북한이 핵 보유와 고도화를 유난히 강조하고 나서는 것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엄포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도 이란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을 견뎌내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이란 핵협상 내용을 보게 되면 이란의 핵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인정하는 선에서 더 이상 중단을 금지하고 경제 제재를 푸는 내용이기 때문에 북한에게도 사실 좀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는 이란 사례가 줄 걸로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단기적으로 대화에 응하기보다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미중, 미러 갈등의 추이를 지켜보며 상황을 저울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에 국군 사이버사령부 부사령관인 신인섭 육군 준장이 임명됐습니다. 육사 41기인 신임 비서관은 미국에서 통신과학 분야 박사학위를 받은 사이버 분야 전문가로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사이버 버전이나 사이버 테러 대응 등을 주로 담당해왔고 사이버사령부 3.1센터장을 거쳐 부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태세 역량과 총괄 지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비서관실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일본과의 정부 간 대화 중단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일 밤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의 정부 간 대화 중단 가능성을 내비친 북한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이번 발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북한이 북일 합의대로 신속하게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북일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 신속하고도 정직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일본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징의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 측으로부터 연락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로 북한에 항의의 뜻을 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북한이 일본의 엄중한 정치적 도발과 국가 주권 침해 행위와 관련해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통지문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일본 정부의 조총련 압수수색과 대북 인권 압박을 거론하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북일 정부 간 대화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경찰의 조총련 압수수색을 전대미문의 국가 주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해명과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일본 경찰은 지난달 26일 북한산 송이버섯의 불법 수입에 연루된 혐의로 허종만 조총련 의장과 남승의 부의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일본에서 사실상 북한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조총련 측에서는 압수수색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향후 북일 관계 악화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에 보낸 통지문에서 대북 인권 압박도 문제 삼았습니다. 일본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양자 관계에서 해결하기로 한 합의를 어기고 UN에서 이 문제를 주요 사안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신뢰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일본은 지난해 UN 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앞장서고 지난달에는 UN 인권이사회에 외국인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북측 격리 담당자들에게 지난달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된 기준에 맞춰 산정하라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만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과의 협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북측 직장장과 격리 담당자들에게 북한 근로자의 3월분 임금과 사회보험료 산정에 대한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이미 통보한 대로 월 최저임금을 70달러 35센트에서 74달러로 올리고 입주기업들의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총액에 시간 외 수당을 포함하라는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전날 북한의 임금 인상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입주기업들에게 전달한 상황이어서 임금 지급 기일인 오는 10일을 앞두고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 총국의 임금 문제에 대한 협의를 제안할 방침입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3일 브리핑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임금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문제는 당국 간에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며 일단 4월 10일이 임금 지급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총국 간에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 남북 간 합의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북한의 마음대로 해버리고 아니면 말고식의 행태를 따라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과 협의가 이뤄진다면 기존 임금 인상 기준인 5% 범위 내에서 임금을 인상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임병철 대변인입니다.
만일 협의가 이루어진다라면 그런 협상 내용은 기존 그 임금 인상 기준인 그 5% 범위 내에서 임금 인상 문제를 관리와 총국 간에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임 대변인은 또 만약 입주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지침을 따르다 피해를 보는 경우 경협 보험금 지급을 포함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연장 근무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들을 압박하려 할 것이라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한 입주 기업 관계자는 불안해진 바이어들이 벌써부터 주문 물량을 취소하고 있다며 기업들 사이에서는 2년 전처럼 공단 가동 중단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5% 폐지 등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남측에 통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개성공단 임금 인상을 둘러싼 남북 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나 계약 위반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한국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건 북한이 지금껏 늘 해오던 전형적인 행태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럴듯한 감언이설로 투자를 유치한 뒤 북한에 공장이 세워지면 기술을 빼앗고 결국엔 자산을 몰수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거대 철강 기업인 시양그룹은 2012년 북한 투자는 악몽이며 북한이 사기꾼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게 됐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에 미화 약 4천만 달러를 투자했다가 일방적 계약 파기를 당한 뒤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시안그룹은 지난 2006년 함경북도 무산 철강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2008년 일방적으로 자원세 25%포인트 인상을 통보했고 이어 2011년 시안그룹이 무산철강에서 고급 철강 생산에 성공하자 돌연 북중 근로자 동일 임금 요구 등 16개의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시안그룹이 이를 거부하자 북한은 계약을 파기하고 단전 단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이 일방적 계약 변경을 요구한 뒤 시안그룹을 쫓아낸 겁니다. 한국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도 이와 비슷합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자 2011년 4월 관련 계약을 파기한 뒤 남측 자산을 일방적으로 동결, 몰수했습니다. 2011년엔 자체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하면서 현대아산의 금강산 시설을 사실상 국유화했습니다. 1999년 남포에 남북 합영기업 방식으로 설립된 평화자동차 운영권도 2013년 무상으로 가져갔습니다. 최근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임금 인상과 노동규정 개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결정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일부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한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3년 3월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고 지난해 7월엔 질서 위반을 이유로 통행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일방적 통보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시장경제에 우선 미숙한 데다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너무 뒤떨어져 있다 보니까 뭔가 협박하고 위협하면 통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몇 번씩 먹혀 들어간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강압적인 수단을 쓰는 게 그 사람들의 그 상투적 수법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 유지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세계물류포럼 김영윤 박사는 북한이 다른 기존의 사례들과는 달리 개성공단의 정상 운영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개성공단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임금을 엄청나게 올리고 이거 안 받아주면 안 된다, 폐쇄하겠다 이래 나가는데 지금 임금이 5%는 우리가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돼 있고 그게 5.16%, 0.16% 올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저는.
김 박사는 특히 이번 개성공단 임금 인상 요구 같은 경우는 5.24 조치 해제 등을 비롯한 남북 경협을 확대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추진합니다. 러시아 헌법과 국제법을 기준으로 초안을 만들겠다는 것이 러시아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2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주재로 열린 강요회의에서 북한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공식 웹사이트에 올린 보도 자료에서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할 북러 범죄인 인도 조약 초안이 강요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약은 형사소추와 형집행을 위해 범죄인을 상호 인도하는 조건을 규정하며 범죄인 인도 조건에 관한 북러 간 법적 협력의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러시아 정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초안은 러시아 헌법과 국제법을 기준으로 작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 9월 불법 입국자 처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 NK뉴스는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체류자나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의 러시아 대사관은 지금까지 러시아 정부가 탈북자를 강제 북송한 적은 없으며 탈북자가 제3국행을 원하면 유엔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한국의 여당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한 답신에서 이 협정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자의 입국 승인과 신병 처리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캐나다의 한인 목사가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된 이후 한 달째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교회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 문제 해결에 한 달째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목사가 소속된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 교회 관계자들은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임 목사가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지난달 초 확인된 이후 새로운 소식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목사가 억류된 이유와 장소, 건강 상태 등에 대해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언론들이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임 목사 억류 상황에 진전이 없느냐는 BOA 질문에 임 목사 억류 사실을 알고 있으며 영사 당국자들이 임 목사 가족을 접촉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는 캐나다를 대신해 북한에서 캐나다 이익을 대변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도 임 목사의 근황을 묻는 BOA 질문에 영사적인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론토의 대형 한인교회인 큰빛교회 담임 목사인 임 목사는 지난 1월 말 인도주의 사업으로 북한에 입국해 2월 4일 캐나다로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1월 31일 라진에서 평양으로 들어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임 목사는 지난 1997년 이후 북한을 100회 이상 방문하면서 고아원과 타가소, 양로원 등을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올해 고위급 의회 교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의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며 러시아 상원의장은 평양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의장이 올해 안에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열린 연회에서 러시아 외무부 안드레이 쿨릭 아시아 제1국장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의장이 2015년에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쿨릭 국장은 또 발레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의 평양 방문도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쿨릭 국장은 러시아와 북한이 생산적인 협력을 이루기 위해선 한반도의 안정적인 군사적, 정치적 상황이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쿨릭 국장은 북한 당국자들이 정치적 지혜와 실용성을 갖고 파괴적인 도발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연례 미한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들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연회에서 김영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김 대사는 현재 두 나라가 대규모 경제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북한 철도 현대화와 라선 경제 특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언급했습니다. 김 대사는 또 양국 간 경제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부채를 탕감하고 루블화 결제가 시작됐으며 북한이 러시아 경제인들에게 복수 입국 사증을 발급해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올해를 친선의 해로 선포하고 밀접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고위급 북한 인사들의 러시아 방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리용남 대외경제상이 2월 24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북러 기업협의회에 참석하고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국동개발부 장관 등 러시아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났습니다. 또 리수용 외무상은 3월 13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했습니다. 관측통들은 이 같은 고위급 교류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평양에 상주하던 독일 구호단체 관계자를 지난달에 추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는 북한에서 지원 사업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18년 넘게 지원 사업을 벌여온 독일 구호단체 벨트 훈게르 힐페 세계기업원조의 평양 사무소장이 추방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단체는 2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지난 2월 말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레지나 파인트 소장에게 평양을 떠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몬 포트 세계기업원조 대변인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파인트 소장의 행동 가운데 북한 당국의 추방을 정당화할 만한 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can just confirm that she was expelled and that we have no reasons to believe that she has any
파인트 소장이 추방 조치를 당할 만큼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포트 대변인에 따르면 파인트 소장은 지난해 말 평양 근무를 시작했으며 북한의 추방 조치로 지난 2월 26일 평양을 떠났습니다. 포트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추방 조치가 세계기아원조의 대북 지원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still have projects running on. We have projects supporting the water supply and sewage systems in some
세계기아원조가 북한에서 상하수도 지원 사업을 비롯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세계기아원조는 VOA에 올해 북한에서 새로운 채소 종자 생산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북한 내 5개 도 3개 지역에서 이뤄지며 생산된 종자는 북한 전역으로 보내집니다. 세계기아원조는 앞으로 3년 동안 계속될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 150만 유로, 미화 187만 달러를 유럽연합으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또 평안북도 구장과 강원도 안변에서 폐수 정화 사업과 병원 내 온실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주식량 공급원 중 하나인 감자 생산을 늘리기 위해 평안남북도와 양강도, 함경남북도에서 씨감자 증식 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기아원조는 지난 1997년부터 대북 지원 사업을 벌여왔으며 현재 두 명의 직원이 평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남북한 주민 모두가 듣는 영상 라디오 매체를 목표로 한 국민통일방송 현판식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년 4월 2일 국민통일방송의 간판을 처음으로 걸었습니다.
이들은 세계가 북한을 보는 창이자
서울 마포구 한 건물의 지하 녹음실. 1년여의 준비를 마친 국민통일방송이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기 위한 현판식을 열고 있는데요. 국민통일방송은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NK와 대북방송인 열린북한방송, 자유조선방송, 영상 매체인 OTV가 힘을 합쳐 만든 방송입니다. 1년 전부터 꾸준히 준비해온 방송국을 소개할 생각에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상임대표의 마음도 들뜨는데요.
국민통일방송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하고 그다음에 남과 북의 문화 격차를 좁혀서 결국 한반도의 통일을 미디어를 통해 준비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다만 저희 방송이 국민들의 모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방송이 되고 싶다는 의미에서 앞에 국민을 붙였어요. 그래서 국민통일방송입니다.
라디오 녹음실 두 개와 영상 촬영실 한 개를 갖춘 조촐한 공간이지만 이곳에는 그동안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는데요. 직원들의 마음가짐도 새롭습니다.
가장 큰 건 이제 대한민국에서 북한 인권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직접 북한 사람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으로는 저희가 최초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라디오 쪽은 지금 예전부터 송출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저희가 국민통일방송으로 이제 통합을 하고 나서 더 깊이 있고 더 내실 있는 이제 방송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더 유명해지면 탈북자 분들이 그 북에 계신 어떤 친척들 그리고 자기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로 어떤 북한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조금 더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송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간 많은 사람들이 국민통일방송 개국을 위해 힘을 보탰는데요.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은 지난 1년간 지켜봐온 국민통일방송 직원들의 열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절대 그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여기 그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을 향해서 정말 쉬지 않고 고민하고 그걸 다하기 위해서 조금씩 없이 성취를 하면은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또 주위에 그걸 전염시키는 이런 분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
주대환 사회민주주의 연대 공동 대표는 작은 힘으로 시작한 북한 인권 운동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된 만큼 국민통일방송의 출범이 민간통일운동의 시작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사실은 통일운동을 자유민주주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이게 기반한 통일운동은 이제 시작입니다. 통일운동을 시작을 하는 것은 이제 민간에서 이제 시작인데 제 생각에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국민통일방송의 출범이 굉장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온 가족이 한국의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는 주경배 씨는 이런 방송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는데요.
이제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북한에 있는 그 한 명 한 명의 주민이 우리한테는 그 북한 단순한 북한 주민인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고 내 형제고 내 가족이고 그렇게 다 그 우리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통일방송이 그 북한 주민들에 대한 그런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오늘까지 한국만 보면서 줄기차게 왔을까. 그래서 방송을 후원하시고 출연하시고 그 이끌고 나가시는 분들이 다 그런 그 깊은 사랑을 간직한 분들이라는 데 대해서 참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저도 거기서 이렇게 밝은 세상을 보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국민통일방송의 후원자들이 대부분인데요. 어떤 마음으로 후원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방송국에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예, 북한이 체제 유지를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장성되죠. 아무나 그냥 막 쥐어뻗은 공포정치. 네, 두 번째는 폐쇄 정치, 아무 얘기도 못 듣게 하는. 세 번째는 소위 말해서 우상하다가 체제 옹호 정치 세 가지 측면인데 앞에 것과 뒤에 두 가지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진실을 전화해가지고 깨우쳐주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북한에 내보내는 방송이라고 이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요. 이렇게 통합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하는지 초대장만 보고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온 상태라 그냥 궁금해서 한번 와본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북한 인권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좀 통일 TV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통일 방송이 좀 이전에는 사실 단파 라디오로 해가지고 뭐 음질이 좀 안 좋고 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여러 매체가 합쳐져서 좀 더 좋은 음질로 또 외국에 있는 뭐 탈북민들이나 아니면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내국인들한테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좀 심어주신다고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사실 좀 궁금한 부분도 있고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참석하게 됐어요.
일단 뭐 일단 북한 쪽으로 방송을 하는 것인데 이 방송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통일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통일방송은 인터넷으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빠르면 올 여름께 중파 주파수를 사용해 개국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이 핵 협상 타결을 위한 기본 틀에 합의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핵 관련 제재가 해제되고 경제가 나아질 거란 기대감에 합의 소식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중국 검찰이 저우융캉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부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란 핵협상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스위스 로잔에서 각국 협상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 소식을 알렸죠?
네, 어제 스위스 로잔에서는 이란과 주요 6개국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란 핵협상 타결을 위한 기본 틀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각각 영어와 이란어인 파르시로 성명을 낭독했는데요.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협상 참가국들이 결정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이란 핵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합의 시한이었던 지난달 31일을 이틀 넘기면서 치열한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에 성공한 겁니다.
사실 협상 시한이 연장되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성과를 냈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은 과거 미국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이제 10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란에서 온건 개혁파인 하산 로하니 정부가 들어서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면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2013년 11월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잠정 합의에 이제 타결을 했고요. 이번에 최종 핵협상 타결을 위한 기본 틀에 합의를 한 겁니다. 미국은 이란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건 제재의 효과가 컸다는 그동안의 지적이었고요. 주요 6개국은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에 독일을 포함한 6개 나라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 핵실험이 핵협상이 최종 타결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제 합의한 기본 틀을 바탕으로 최종 타결 시한인 6월 말까지 핵협상 합의문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여전히 세부 사항들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핵심 쟁점 중에 하나인 대이란 제재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어제 합의 발표 직후에 미국과 이란 당국자가 각각 밝힌 입장에서 벌써부터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네, 이란 핵협상의 핵심은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이란의 핵무기 제조 의혹을 없애고 대신에 관련 제재를 해제해주는 것입니다. 우선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이란은 설치된 원심 분리기의 개수를 현재 19,000개 수준에서 6,100여 개로 3분의 2 이상 줄이기로 했고요. 또 앞으로 10년간은 이 중에 5,000여 개만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홍축 우라늄 보유량을요. 현재 1만 킬로그램에서 300 킬로그램으로 크게 줄이고 이를 15년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이제 마음을 정하더라도 여기에 필요한 핵물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기존의 두세 달에서 1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이런 상태가 10년 이상 유지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심 분리기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군요.
네, 미국 정부는 어제 공동성명 발표 후에 별도로 내용을 정리한 자료문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문에는 영어로 Installed Centrifuge, 그러니까 이 설치된 원심분리기의 개수를 줄이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심분리기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 이제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제거한 원심분리기와 다른 설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감시하는 시설에 보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가동하도록 허용된 우라늄 농축시설의 교체용으로만 쓰게 됩니다. 또 이란은 앞으로 15년간 우라늄 농축 목적의 시설을 새로 만들지 않는다는 내용에도 합의했습니다.
네, 검증 문제도 쟁점이지 않았습니까?
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전례가 없는 투명한 검증 절차를 수용해야만 핵협상 합의가 가능하다고 이란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란은 이번 합의에서 자국의 모든 핵시설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 검증 요원들의 상시 방문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IAEA는 이란 핵개발에 필요한 원료와 재료, 장비 등의 이동도 감시하게 되는데요. 특히 IAEA는 이런 검증 체제를 앞으로 20년간 유지한다는 것이 합의된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 차이가 있다죠?
그렇습니다. 어제 공동성명에서는 이 제재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요. 이란의 합의 이행이 검증되면 유엔의 모든 관련 제재를 해제하고 미국의 관련 경제 제재에 적용을 중단한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체적인 이 해제 시점을 명확하게 언급한 것은 아니죠. 미국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동성명이 나온 후에 별도의 자료문을 공개했는데 이 자료문에서는 제재는 이란의 합의 이행을 검증할 수 있을 때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합의를 어길 경우에 즉시 제재를 다시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란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이란의 자리프 외무장관은요 어제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협상 최종 타결과 함께 자국에 대한 모든 핵 관련 제재도 즉시 해제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제재가 해제될 거란 미국의 설명과는 다르죠. 특히 이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요 즉각적인 제재 해제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미국 관리들의 언급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제 협상 참가국인 프랑스의 로랑 파비우스 외무장관도요. 제재 해제 문제를 여전히 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자국 언론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최종 합의문 작성까지 이 제재 해제 문제가 가장 어려운 핵심 쟁점으로 계속 거론될 전망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합의에 대한 여러 나라의 반응인데요. 미국과 이란 정부 모두 이번 합의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요 어제 스위스 로잔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된 후에 백악관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번 합의는 역사적인 것이라면서 완전히 이행된다면 이란의 모든 핵무기 개발 경로를 차단하고 세계를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란이 전례가 없는 강력하고 강력한 이 검증 절차를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에 합의는 이란의 핵 개발을 막는다는 미국의 핵심 목표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이번 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에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요. 이란의 핵개발을 제한하더라도 기존의 핵시설을 폐기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점에서 그런 우려를 이제 제기하고 있는데요. 또 협상 내용을 의회 차원에서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공화당에서는 또 이번 합의를 앞두고 이란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란 정부는 추가 제재가 협상을 무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협상 무산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최종 협상 타결까지 인내심을 가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어떤 반응입니까?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스위스 로잔에서 합의 사실을 발표하면서 매우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자국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합의로 평화로운 핵개발 권리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모든 부당한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국에 유리한 그런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네.
이란 국민들도 핵 합의 발표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였는데요. 어제 테헤란 거리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합의를 축하했고요.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과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연호하면서 이란 국기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또 거리에 나온 자동차들도 경적을 울리면서 기쁨을 표했는데요. 이란은 그동안 핵 관련 제재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했습니다. 주요 재원인 원유 수출이 반토막 났고요.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번 이 핵 합의로 최종 타결까지 이르게 된다면 제재가 해제되고 경제가 나아질 거란 기대감이 국민들 사이에서 큽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응도 주목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이번 협상 자체에 반대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핵협상 합의 소식에도 즉각 우려를 표했는데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요, 긴급 안보 내각 회의를 갖고요,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이번 합의 내용에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합의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어렵다면서 이번 합의는 자국의 존립과 함께 지역과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문가들은요, 이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합의로 이란의 핵 개발을 제한하기는 하지만 기존의 핵시설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는 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란이 언제든지 이들 시설을 다시 가동하고 핵무기 개발을 추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요, 지난 그 미국 의회 연설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 합의는 나쁜 합의라면서 이란의 더욱 강력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네, 그런 지적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합의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경로를 차단하고 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확보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도 두세 달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란의 핵무기 개발 우려를 줄인다는 그런 점인데요. 특히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그동안에는 이란의 핵활동을 감시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합의로 IAEA가 이란의 핵활동을 감시할 수 있게 됐다는 점, 특히 전례가 없는 강력한 검증체제를 적용하게 됐다는 점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성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소식입니다. 그동안의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이 결국 정식으로 기소가 됐다죠?
그렇습니다. 중국인민검찰원이 오늘 이 텐진시 제1중국인민법원에 저우융캉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한 이 공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은 뭐 한때 중국의 최고 핵심 권력에 있었던 인물이고 지난 수십 년간 중국에서 부패 혐의로 기소된 인사 중에 최고위급인데요. 그전에는 이제 상무위원이 기소됐던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인 혐의도 밝혀졌습니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국가기밀 고의 누설 등 세 가지 혐의를 이 공소장에 적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이 중국 검찰은 이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이 과거 이 중국 석유천연가스 집단의 총경리, 스촨성 당서기, 정치국 위원, 공안부장, 또 국무위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정법위 서기, 뭐 다 아주 핵심 요직들이죠. 이런 요직들을 재입을 하면서 직위를 이용해서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거액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수수했다는 이 부패 혐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또 권력을 남용해서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고 국가기밀보호법 규정을 위반하고 고의적으로 기밀을 누설한 혐의는 특히 엄중하다, 이렇게 이 공소장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당초에 간통 등의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죠?
네,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의 당적이 박탈되고 조사가 시작될 때는 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혐의 외에도요, 당 기율 위반, 간통과 성매수 등의 혐의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또 그동안에 함께 처벌이 예상됐던 가족, 측근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언급도 공소장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이 최고 어떤 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 가지 혐의가 있죠.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또 국가기밀 고의 누설, 이렇게 세 가지인데
네.
검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국가기밀을 고의적으로 누설한 혐의는 특히 엄중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죄목이라고 합니다.
네.
따라서 엄한 처벌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유죄로 확정될 경우에요. 네. 특히 이제 국가기밀 누설 혐의가 포함됨에 따라서 이 앞으로 재판 과정도 상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By all the powers vested in me, I claim this island and name it San Salvador.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초대 대통령으로 왜 조지 워싱턴을 뽑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God bless George Washingto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1929년 미국 주식 시장이 붕괴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콜럼버스의 신대륙 탐험부터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까지 미국 역사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는 미국 역사상 중요한 사건과 인물을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다양한 미국 역사의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매주 화요일 저녁과 수요일 새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가 낮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지역은 오전에 구름이 많이 끼다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기온 7도, 낮 최고 14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최저 6도, 최고 12도, 강계는 최저 2도, 최고 15도, 해주는 최저 9도, 최고 14도, 개성은 최저 7도, 최고 15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오전에 대부분 구름 많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함흥 최저 3도, 최고 10도, 장진 최저 영하 4도, 최고 7도, 해산은 최저 0도, 최고 14도, 원산은 최저 3도, 최고 7도입니다. 선봉은 최저 0도, 최고 6도.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다 오후에는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일요일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황해도는 비가 오다가 아침이 흐트러지고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는 4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 세계뉴스 전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 사고는 부조종사가 고의로 저지른 것임을 뒷받침해주는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프랑스 조사당국이 밝혔습니다. 프랑스 조사당국은 오늘 사고 현장에서 전날 수거한 사고기 비행 기록 장치를 1차 분석한 결과 부조종사 안드레아스 루비츠가 조종실 문을 걸어 잠근 채 자동항법 장치를 재설정하고 속도를 계속 높여 하강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종실 음성 녹음 기록 장치 분석에서는 사고기 기장인 패트릭 손드하이머 조종사가 조종실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지만 안에 있는 루비츠 부 조종사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독일 검찰은 어제 루비츠가 사고 비행 며칠 전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상에서 자살과 조종실문 보안체계 등을 검색한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서방 6개국과 이란의 협상이 어제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유엔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스위스 로잔에서 협상 마감 시한인 지난달 31일을 이틀 넘긴 어제까지 이란과 협상을 계속해 이란 핵활동을 규제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위해 현재 가동 중인 19,000개의 원심 분리기를 6,104개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또 앞으로 15년간 저농축 우라늄 재고량을 현재의 10,000kg에서 300kg으로 감축하고 3.67%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엔 국제원자력기구가 25년간 이란의 포르도와 나탄즈 등 모든 핵시설을 정기적으로 사찰하면서 핵개발 활동을 감시하게 됩니다. 국제사회와 이란은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오는 6월 30일까지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특별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가 역사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네 발을 서해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늘 오후 4시 15분에서 5시 사이 서해 동창리 일대에서 대동강 하구 해안가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네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발사체의 사거리는 140km에 달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어제 오전 10시 30분쯤에도 같은 종류의 발사체 한 발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이번 발사가 지난달 2일 시작된 미한연합 독수리 훈련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무력 시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북동부 가리사 대학에 난입한 소말리아 반군 알샤바브의 무차별 총격으로 지금까지 14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케냐 정부는 보안군이 대학을 습격한 알샤바브 무장 요원들과 15시간 교전을 벌인 끝에 대학생 500여 명을 구출했지만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케냐 내무장관은 이번 공격에 가담한 알샤바브 요원들은 모두 4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폭탄을 몸에 두른 채 저항하다가 보안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무장괴한들이 학생들을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로 분리한 뒤 기독교도 학생들을 인질로 삼았다고 전했습니다. 알샤바브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을 소탕하기 위해 소말리아의 정부군을 파병한 케냐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산 셰이크 모하무드 소말리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야만적이라고 비난하며 케냐와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북부 시나이반도 군 검문소 몇 곳이 어제 무장괴한들의 총격과 로켓포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군인 15명과 민간인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이집트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밝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지지하는 무장단체들은 시나이 반도에서 이와 비슷한 테러를 벌여왔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시나이 반도에서 증가하는 무장단체들을 겨냥해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최근 몇 달 새 테러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 성장세가 지난달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오늘 발표한 3월 고용동향 보고서에서 일자리 증가 규모가 12만 6천 개에 그쳐 1년 새 가장 낮은 성장세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식당 등 서비스 분야 고용 규모는 증가했지만 석유산업 등 광업 분야는 줄었습니다. 이는 최근 국제 원유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미국의 3월 평균 실업률은 5.5%로 전달과 같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